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13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인도주의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크리미아에서 물러나면서 끔찍한 증거들을 남기고 있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군이 이제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새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초점을 새로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8억 달러의 군사 지원에는 수십 개의 곡사포와 14만 4천 개의 탄환 등을 포함한 중화기와 전술 드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및 경제 지원을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계 선박에 대한 미국 항구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선박이나 러시아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어떤 선박도 미국의 항구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20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발트의 외무장관들과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여름에 반으로 줄이고 올해 말에는 완전하게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탄도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서 올 여름에는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는 더 긴 기간을 갖고 수입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이를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화상으로 진행된 강요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철강과 기타 광물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방 측 무역 파트너가 취한 행동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우리의 행동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오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지하지만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각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위기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중 기준은 거부하며 또 독자적인 제재와 관할권 확장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트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서방국 재무장관들이 20일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러시아 측의 참석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퇴장에는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동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러시아의 안톤 실라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이 시작되자 옐런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미국 측 인사들을 비롯해 크리스나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 세리 마리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이 잇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일부 국가 장관들은 러시아 측의 발언이 시작되자 화면을 끄기도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옐런 장관의 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앞서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몰란이 인드라와치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남아있는 한 평상시와 같은 비즈니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범죄자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국물을 복납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춘계 예배제 첫날인 이날 오전 직접 참배하는 대신에 국물을 복납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카이츠 산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직접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국물을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야스쿠니 신사 국물 복납과 참배는 일본 스스로의 도발 역사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우리 뒤뜰에, 네,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Yes in my backyard. 초성을 따서 줄여서 부르는 임비 현상이 요즘 미국의 주택 문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운동을 대변하는 시사 용어가 됐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난, 자재난, 인력난까지 겹쳐서 고공행진 중인 집값과 또 임대료 문제를 이 임비 운동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고급 주택에서 정부 보조를 받는 서민형 주택까지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많이 짓는다면 집값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 임비 운동의 골자인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는 특정 시설 들어서는 거 반대한다는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의 반대 개념입니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회과학 전문가 집단인 브루킹스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에서 임비운동이 시작된 것은 2011년 즈음이고요. 지금은 29개 주에 걸쳐서 14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등 집값이 상당히 비싼 부촌 지역에서도 이 임비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임비활동단체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홍보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주택법의 영향력을 행사할 로비 활동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도 있는 정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새롭게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 현장에서 만난 탈북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요. 낮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또 양강도 함경 북도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으로 강한 바람이 이어집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이 6도, 중강 9도, 신의주와 개성은 10도, 평양 12도입니다. 청진이 8도, 함흥 11도, 원산, 장전 14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전이 영상 6도, 해산이 영상 11도, 중강 16도, 청진 21도까지 오르고요. 신의주와 평양은 19도입니다. 개성이 20도, 장전 원산 23도, 함흥의 낮 최고 24도로 가장 높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낮까지 비 내리다가 맑아지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낮까지 비 내리다가 비만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먼 바다는 4.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항전하고 있는 남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고 봉쇄를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를 며칠 앞두고 열린 TV 토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국내의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영국 법원이 위키리크스 창업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안을 자국 내무장관에게 송환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제철소를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항전하고 있는 아조우스탈 이 제철소 일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고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은 하지 말고 봉쇄를 하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장악했고 아조프스탈에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용병 잔당들이 있는데 현재 포위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이 아조프스탈 공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소를 명령한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이 지대를 봉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철소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약 2,0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단지 안에서 대항하고 있는 걸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지 안에는 이 러시아군의 항전 중인 아조 연대 소속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민간인 천여 명이 이 단지 안에 지금 대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걷어내고 봉쇄를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조스탈 공격을 강행했을 경우에 러시아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봉쇄를 선택했다는 관측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아조스탈 단지를 과거 로마의 거대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빗대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벽을 기어오르고 땅속을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서 그 대신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제철소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립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봉쇄 작전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아조스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항복을 촉구하면서 만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하고 적법하게 대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제철소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아조 연대의 스타토 슬라프 팔라마르 사령관은 러시아의 이런 항복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팔라마르 사령관은 동영상에서 러시아 연방이 제시한 무기 포기 그리고 군인들이 포로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 지하에 대피 중인 민간인 수백 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20일 밤늦게 러시아에 특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이 정전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수석협상 대표로 나섰던 포돌야크 보좌관은 트위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마리우폴에서 특별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아조스탈에 있는 아조 연대 병사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민간인, 어린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특별회담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21일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서 전날 민간인들을 태운 버스 4대가 마리우폴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21일에도 노인과 여성들, 어린이들 위주로 대피작전이 계속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안전사정이 나빠서 이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러시아가 수천 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상임의장이 우크라이나를 찾았군요.
네,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0일 크유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셸 의장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잇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죠.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해서 폴란드, 발칸 3국 지도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최근에 잇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셸 의장도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파괴하고 EU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 다음 달 5일에 우크라이나 연대 신탁 펀드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도 추가 지원하고 있죠?
네, 미국은 지난주 8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서 한 주 만에 또다시 비슷한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할 거라고 확인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최신 전황을 직접 설명하고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두 후보 간의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네요.
네,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24일에 있는데요. 이 결선 투표를 나흘 앞둔 20일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TV 토론에서 각종 국내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습니다.
네, 결선 투표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 토론을 하는 게 한 번뿐이라고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이날 TV 토론은 약 1,500만 명이 시청했는데요. 두 후보는 약 3시간의 토론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주로 르펜 후보의 친러시아 행적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치솟았다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를 부각했습니다.
르펜 후보가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입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르펜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을 존경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요. 또 푸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홍보용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르펜 후보가 이끄는 국민연합 RN이 지난 2014년 9월에 러시아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공개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2014년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그때죠?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르펜 후보가 당시에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한 사실도 지적하면서 왜 그랬느냐고 신랄하게 따졌는데요. 이에 르펜 후보는 자신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라고 항변하면서 또 당시 러시아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그 어떤 프랑스 은행들도 자신의 정당에 돈을 대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그 르펜 후보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네, 르펜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르펜 후보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면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의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르펜 후보는 서민들의 생활 문제를 부각했다고요?
네,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기간에 프랑스의 경제가 힘들어졌고 사회가 분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면 프랑스로 들어오는 무정부적이고 거대한 난민 행렬을 중단시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르펜 후보는 반난민, 반EU 정책을 주창해왔죠.
네, 르펜 후보는 이런 무정부적인 이민이 범죄를 야기하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EU에 대해서는 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EU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EU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EU가 프랑스의 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프랑스 사회에서는 또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이죠. 그 히잡 착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르펜 후보는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르펜 후보는 이 히잡이 이슬람교가 강요하고 있는 복장이라면서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에 마크롱 대통령은 계몽주의와 보편주의의 탄생지인 프랑스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을 금지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하면 내전을 일으키는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의 그 열띤 공방을 지켜본 프랑스의 유권자들, 과연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좀 더 후한 평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브 여론조사기관이 토론 후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요. 마크롱 대통령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9%였던 반면에 르펜 후보는 39%에 그쳤습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결선 투표가 다가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10%포인트 안팎 차이로 르펜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만일 24일 결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기면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죠. 줄리어 어산지 씨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네요.
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법원이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20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은 한층 가시화됐습니다.
네, 법원이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어산지 씨가 바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 송환권은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 앞으로 송부됐는데요. 최종 결정은 파텔 장관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산지 씨는 상급 법원에 기한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 송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미국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9년에 어산지 씨를 모두 18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방첩법 위반 혐의가 17개, 그리고 컴퓨터 해킹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1개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산지 씨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의 송환을 영국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어산지 씨는 이 송환을 막아달라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 상당량의 미국의 군사 기밀을 유출해서 공개했죠?
맞습니다. 2010년 당시에 미 육군 정보 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 씨와 공모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분량의 이 기밀 자료들을 빼서 이를 위키리크스에 공개했습니다.
네, 이 공개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산지 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관한 매우 민감한 미국 정보 보고서가 포함됐고요. 특히 언론인, 반체제 인사, 아프간과 이라크 정보원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 씨가 해당 자료를 공개해서 미국과 동맹국 관계에 해를 주고 또 미국 안보에 해를 끼쳤다면서 그를 1급 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어산지 씨는 영국에서도 복역 중이죠?
네, 영국 법원은 어산지 씨가 2011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하자 영국 당국 소환에 불응하면서 영국 사법체계를 위반했다면서 징역 50주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어산지 씨는 송환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했고 또 장기간 법적 투쟁도 벌였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어산지 씨의 건강, 정신건강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이 송환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어산지 씨가 미국에 송환되면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영국 법은 송환할 사람의 정신건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수용자가 자살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급심이 이 판결을 뒤집은 거네요.
네,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할 거라고 약속하자 이를 근거로 해서 송환을 허용했고요. 지난 3월에 영국 대법원은 어산지 씨 측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로 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가 64억 달러를 투입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미국 장례 문화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법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한 데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컬리 법무부 대변인은 20일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평가에 비춰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법무부가 CDC 결정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결국은 법정 싸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CDC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항소를 요청했다며 공중보건을 위해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대중교통수단처럼 사람들이 붐비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유익하다며 마스크 의무화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이 마스크 착용 조처가 어떻게 해서 항소 법원까지 가게 된 건가요? 잠시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 공항과 역 등 대중교통시설 비롯해서 항공기, 열차, 버스, 택시, 공유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이후 일반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자, 그러자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요.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이 정부의 조치를 가로막은 이유는 뭡니까?
예, 법원은 CDC의 마스크 의무화 권고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하곤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DC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는 의회가 CDC에 부여한 권한을 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요. CDC가 마스크 의무화 조처 연 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 항소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 판결 이틀 만에 결국 항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자, 하지만 일단 법원이 판결이 나서 그런가요? 대부분의 그 교통 시설에서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들이 보이기 시작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의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주요 항공사들도 마스크 착용은 이제 직원과 승객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보건 상황에서 어긋나는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센터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14일에서 18일 천여 명의 미국인에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는데요. 자, 비행기와 그 기차, 그 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한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에 달했습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4%였고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답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어땠습니까?
예, 차이가 컸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80%가 찬성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 중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찬성은 33%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AP통신은 해당 결과는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싸고 당파적 분열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네요.
예,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매우 또는 극도로 걱정한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는데요. 한 달 전에는 응답 비율이 25%, 또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12월과 1월에 3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AP통신은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지난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현장 근무, 사무실 근무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네.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예, 뭐 현재 일반 실내 공간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응답자의 34%는 일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3%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역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48%가 일터에서 마스크를 찬성하고 7, 8%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공화당 당원들은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18%였고요. 53%는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 연방교통부가 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통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탄소 감축 프로그램 CIP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재건 등 공공시설 개선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 관련 산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교통부의 탄소 감축 프로그램도 여기 일환으로 총 64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교통부가 주도하는 탄소 감축 프로그램, 어떤 내용 담고 있을까요?
네, 미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의 전기화를 위한 시설부터 자전거 도로 개선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를 위해 주와 지역 정부들의 앞으로 5년간 6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교통부가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을까요?
예,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로서 교통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오는 2030년까지 배기가스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목표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교통부의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뿐 아니라 또 다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톰 카퍼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의 새 프로그램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퍼 의원은 이번 계획은 배기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고 미국 가정들이 주유소에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장래 유형에서 화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북미 화장 협회 등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자, 지난 2020년의 화장률은 56%에 달해 전체 화장 중 과반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27%보다 약 30% 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장례 때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처음 화장터가 생긴 건 1876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았는데요. 지난 1960년에는 화장률이 3.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 장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매장률이 약 55%로 과반을 넘었는데요. 자, 2015년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2020년 화장이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화장률 추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전미 장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장률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2025년에는 63%까지 오르고요. 2030년에는 70%에 육박한 뒤에 2040년에는 80%까지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반면에 매장률은 2040년까지 이제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 화장률이 많아진다는 건 높아진다는 건 화장 시설 역시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장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전국에서 이 허가받은 화장장이 2.3% 증가해서 2021년 현재 거의 3,400개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별히 화장을 하는, 장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그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더 세속적으로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해 교회와 같은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인구가 처음으로 50%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겁니까?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전통 장례 방식보다 화장 방식이 더 간편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세면입니다. 장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존 고인 대면 매장 방식 장례의 중간 가격은 약 $7,900였는데요. 반면 고인 대면 화장 방식 장례의 중간 가격은 약 $7,000입니다. 자, 고인 대면 없는 일반 화장의 경우에는 그 중간 가격이 약 $2,500였습니다.
네. 자, 그렇네요. 그런데 자, 미국도 주별로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별로 보면은 이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화장률이 높은 주는 80%가 넘는 곳도 있고요. 반면에 그 비율이 30%대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장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화장률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주로 화장률이 80%가 넘고요. 이외에도 애리조나, 알래스카, 몬태나, 뉴햄프셔주 등도 70%가 넘습니다. 자, 화장률이 반대로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약 30% 수준이고요. 이외에 엘라베마, 켄터키 등 기독교 신자가 많은 지역의 화장률이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화장을 한 뒤에 는 그 유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은 방법인가요?
예, 북미 화장협회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의 경우 묘지나 유골 보관소에 유해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60%에서 80%는 다른 장소에 묻거나 고인과 관련한 특정 장소에 뿌리고 또는 집에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돕는 일을 말합니다.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탈북민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코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아이고, 호코치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 교수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금 뭐 꽃도 피고 봄이 난리가 났어. 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못 본 사이에.
아, 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네, 저 병원 의료계에서 파견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평시에 하던 의료 그 간호 행위를 다 하니까 많이 네. 진짜 너무 덥고 얼굴도 자국도 많이 남건데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부심도 느끼고 또 행복합니다.
대단하시네. 역시 여전히 성실히 열심히 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이사인 차미애 코치와 탈북민 허요셉 씨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4년 차미애 코치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코칭 강의를 하면서 만난 인연이고요. 그때 만남을 시작으로 탈북민 허요셉 씨도 코칭에 관심을 가지게 돼 코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코칭이란 상담과는 다르게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 지점을 두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코치가 함께 돕는 것을 말하고요. 현재 허유섭 씨는 3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은 뒤 최근 자신의 고민에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3교대 근무를 하다 나니까 네.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없었고 고향에 있을 때는 제가 철봉, 평행봉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여기 남한에 와서도 뭐 자전거 라이딩 350km도 갔다 오고 헬스장도 꾸준히 다녔는데 네. 예, 병원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코칭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대단히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 3교대 하면 시간 내기가 힘들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고 싶다 그러셨 그 운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뭘까요? 네. 왜 운동을 하시고?
우선 건강.
네. 건강이시군요.
네. 차미애 코치와 허유섭 씨는 반가운 마음을 뒤로하고 코칭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차미애 코치는 허유섭 씨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차미애 코치가 코칭 활동을 시작한 계기도 탈북민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하게 됐고 저는 북해항민을 돕는 일을 2000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땐 코칭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상담을 가지고는 계속 재상담을 하게 되고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일하시던 단체에서 도입을 하셨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문 코치가 되어서 이 북향민들의 삶을 행복한 쪽으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제가 이제 코치가 되는 수업을 시작했다고요.
참여의 코치는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하는 3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뒤 탈북민 전문 코치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울타리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다시 차미애 코치의 얘기 들어보시죠.
2013년에 코칭으로 북향민을 돕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북에서 태어나셔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북향민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그때만 해도 개념적인 정착 자체도 잘 안 돼 있을 상황인데 탈북민 이런 이름을 걸고 민간이나 관이나 이런 데서 거의 그냥 무작위로 도와주고 물품을 제공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돕고 물고기를 자꾸 주는 것만 생각하는 단체들의 행동이 뜻은 고맙지만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아름다운 달을 만들게 됐고
현재는 다른 탈북민에게 대표직을 물려줬지만 여전히 참여의 코치는 여러 강의와 봉사를 하면서 이 탈북민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코칭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코칭을 할 때는 항상 목표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데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데는 시점이 미래로 가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를 물어서 일단 미래 시점에 목표를 하나 딱 꼽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다시 목표를 인식시켜주죠. 미래 중심적인 것이 코칭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거지. 잘 보낸 하루가 어저께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던 내일이 오늘로 왔을 때 어저께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더 잘 사는 거지. 그러면 쭉쭉쭉 아무래도 어떤 과거의 기억이 점점 내가 하루를 잘 삶으로서 채워져가는 보람 있는 하루로 과거가 다시 바뀌어.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과거 질문을 안 한다는 게 상담과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참여의 코치는 운동이라는 목표를 정한 허유섭 씨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시고 나면 허코치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
일단 건강이 정신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건강해야 제가 하는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면서 네. 결국은 삶의 질의 향상을 네. 위해서 네.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거군요.
네.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허유섭 씨는 차근차근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운동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말합니다.
일단은 제가 3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 안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세워야겠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웠던,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3교대 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혹시 어려움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볼까요?
TV 시청을 좀 많이 해서
TV 네네
그리고 잠을 제가 자야 하는데 네. 이렇게 삼교대 하고 나오면 다음 날에 다음 시간이 되면 그 계속 잠이 안 오고 계속 깨어 있는 상태.
아,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런 것들이 좀 예, 좀 많이 문제가 있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참여 코치는 코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의 마음, 그 에너지를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코칭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의 말을 공감해주고 인정하면서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코치가 약속한 목표 지점까지 같이 가주어요. 같이 가면서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답을 주거나 비평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금물. 그리고 격려해주고 느끼게 하고. 세션이라고 해요. 전 세션에서 코치와 약속한 실행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왜 못했어요가 아니라 한 것 갖고 일단 격려를 해드리고 혹시 이것을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계획을 짜는 거죠. 이렇게 몇 번 코칭을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쪼르륵 누구 쫓아가지 않아요. 상담사 쫓아가고 뭐 카운셀러 쫓아가고 그런 걸 안 해요. 아, 내가 이런 걸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코칭에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주죠.
이러한 실천이 좀 잘 되지 못하는 여건이 생기신다면 그땐 어떻게 그걸 좀 해결을 해 가시겠어요?
삶에 좀 가지치기 좀 주변에 약속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취소하고 웬만하면 잡지 않고 제 삶의 위주로 시간을 좀 주도하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멋지세요. 운동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그렇죠. 행복한 삶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가지치기 했던 많은 분들과의도 좋은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여 분간의 코칭이 끝났습니다. 허유셉 씨는 고민이 말끔히 해결됐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참이의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코칭 대화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어떤 새로 깨달은 점이나 정리된 것이나 느낀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실래요?
아, 제가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내일부터 당장 해야겠다 이런 의욕이 생겼고 진짜 이거는 상담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게 내 안에 있는 답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고차원의 이렇게 코칭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답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 보다 더 심도 깊은 코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허유셉 씨는 코칭으로 인해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취득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이 그랬듯이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 코치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고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참이의 코치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코칭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 코칭에서 요구하는 게 자기 존중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바람직하죠, 저는. 코칭을 통해서 북향민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땅에서 상추를 심어 먹고 살더라도 너무 행복한 삶. 그거를 찾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코치로서의 바람이에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념일, 생일이나 어머니 날, 집들이 등 기념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의 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It'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No, it's not really my birthday. In Korea, on someone's birthday, we say congratulations.
That's interesting. We don't congratulate someone on their birthday. We say happy birthday. We might say congratulations at age 60 or 70, definitely 100. But I don't hear congratulations on regular birthdays. We do say congratulations on their graduation or a new job, like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So at work or accomplishments, you say congratulations. But birthdays, Mother's Day, Father's Day, you say happy birthday, happy Mother's Day, happy Father's Day.
Yes, if I say happy birthday to you, it means I hope you have a happy, wonderful birthday. Like when we say happy New Year, this means I really want you to have a great new year.
What do you say when you wish someone happy birthday late?
If you missed someone's birthday and want to say happy birthday after their birthday, you can say happy belated birthday.
Happy belated birthday.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지난 사람에게 할 수 있겠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여기서 belated, B-E-L-A-T-E-D, belated, 뒤늦은이란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들이 초대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So John, we say happy birthday, happy Father's Day, happy Mother's Day. What do I say to the host who's inviting me for a housewarming party? I know I can say thanks for inviting me, but can I say happy housewarming?
Yes, you can say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ouse or happy housewarming.
집들이, housewarming party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축하말은 congratulations와 happy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appy는 I wish you, 나는 당신이 뭐뭐하기를 빈다, 뭐뭐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이니까 생일이나 명절에 기원을 하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happy birth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는 어떤 일을 노력으로 이뤄냈을 때 그러니까 승진이나 졸업, 출산 이런 때 성공을 축하하는 뜻으로 Congratulation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전치사 on, 그리고 event 이 순서로 나오는 거죠.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newbor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And if I want to add more feeling, I can say, wow, I'm happy for you. I'm happy for your accomplishment. Good for you.
Good for you. 잘 됐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는 표현으로 I'm happy for you. Good for you. 잘했네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정말 축하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게 되면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John, what do you say when you want to congratulate someone more sincerely?
Well, you make up a sentence and maybe use a dramatic sound or word like wow or man.
Explain difference between good for you and it's good for you.
Good for you. We use the expression good for you when somebody did a good job or just got lucky. But it's somewhat informal and usually for someone younger or for children. If we say it's good for you, that's different. It's really like saying that's good for you. That's good for your health.
Right. I say that to my son when he doesn't want to eat vegetables. I say it's good for you. Eat your vegetables.
Good for you.
존이 제가 아들에게 채소가 몸에 좋다. It's good for you. Eat your vegetables. 아들에게 야채 먹으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더니 Good for you. 잘했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축하 표현으로 Happy Birthday, 그리고 Congratulations, 전치사 on, 그리고 Event. Congratulations on 뒤에 졸업식이나 승진.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Happy와 Congratulations로 상대방에게 축하의 말 전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